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사랑 가운데 붙드시고 이만큼 건강과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나와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이들과 또 원근각처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두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해 하시고 또 듣고 묵상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지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이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부르시며 함께 힘써 모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믿음 있는 자들이 되며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며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25장 이삭의 두 아들, 이삭의 두 아들 몇 가지의 내용이 25장에는 좀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은 아브라함의 후년의 삶에 대해서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원문은 그냥 아내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아마 이삭이 결혼한 후 그두라라는 이름의 후처를 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기력을 주셨고 그의 아내 그두라는 아브라함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자손들 중에는 스바, 드단, 아수르 등 성경에 나오는 지역 혹은 종족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같은 이름의 사람들이나 종족들이 있으므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5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서자들, 첩들의 아들들 이렇게 원문에 되는데 첩들의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그의 사랑하던 아내의 사라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이삭은 그의 주 상속자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자기의 다른 아들들, 즉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여섯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이삭을 떠나 동쪽 땅, 즉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로 가게 하였습니다. 7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향년, 여기에 향년이라는 원어는 생애의 해들의 날들 본문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생애의 해들의 날들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은 175세에 별세하였습니다. 그는 주전 2166년경에 출생하여 주전 1991년경에 사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대의 인물이었고 우리나라의 역사로 보면 고조선 시대의 단군이 우리가 주전 2333년이던가요? 그렇게 말하니까 고조선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고 기운이 다하여 숨이 끊어졌습니다. 본문은 그의 죽음을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 1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이 표현은 사람이 죽음으로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 어떤 곳에 모이는 것을 보입니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우리도 돌아가셨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을 하죠. 영혼 불멸과 영혼이 어디로 모이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에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자,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의 계대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을 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될 것입니다 12절부터 18절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모세는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해 먼저 기록한 후 이삭에 대해 기록합니다 항상 창세기를 보면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택자들의 족보보다 그렇지 않은 다른 이들의 족보를 먼저 언급하고 택자들의 족보를 언급해 나가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후예라는 말은 후예라는 원어는 창세기에 11번이나 나오는 단어인데 창세기가 한 사람의 저자 모세에 의해 쓰여진 책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가 히브리 말로는 톨레도스라고 말하는 이 말이 톨레도스라는 말 11번 쓰인 말이 한 사람의 저자의 저자성을 잘 보입니다 그것은 대략, 계보 사적, 후예, 약전 등 여러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들을 낳았고 그들은 다 12 부족의 방백들이 되었습니다 번창한 것이죠 이스마엘은 137세까지 살았고 180세까지 산 이삭보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아라비아 반도와 홍해 서남쪽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하윌라는 홍해 서쪽 최남단 구스 남쪽 지역을 하윌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수적으로 번창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내 그두라를 통해 여섯 아들들이 출산되었고 첩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 12명의 아들들이 출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시고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19절부터 26절은 리브가의 출산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이삭은 40세에 결혼하였으나 60세가 되기까지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녀를 가지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아마 거의 20년 가까이 올린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아내 리브가는 임신하였습니다. 이삭이 자녀를 위해 기도한 긴 기간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 이삭을 훈련시키신 기간이었습니다. 그의 조상 노아는 500세의 자녀를 가졌었습니다. 그의 부친 아브라함도 75세 이전에 결혼했으나 100세가 되기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자녀를 주시기를 구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며 그의 응답을 체험하였고 그것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22절 봅시다. 아이들이 그의 태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그 여자가 리브가를 말해 그가 그 여자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전신이 온몸이 갓옷, 갓옷이라는 것은 갓이라는 가에다가 지어봤지만은 갓이라는 말은 가죽의 준말입니다. 우리 한글에서 가죽이라는 말을 줄여서 갓 그렇게 해서 앞에 갓이라는 말을 쓴 말들이 들어있습니다. 갓옷이라는 말은 가죽옷, 가죽 털옷, 영어 성경은 그냥 헤어리 가르멘트, 털옷이라고, 가죽 털옷이라고 번역했는데 가죽 털옷 같아서 온몸이 가죽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아들을 낳았다.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잉태케 하셨었고 또 그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작정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주권적으로 이루어진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27절부터 34절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27절 보십시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종용한이란 말은 우리말에 조용한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종용한 혹은 조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 쌍둥이 아이들은 잘 자랐습니다. 에서는 장성하여 익숙한 사냥꾼인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조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조용한이라고 번역된 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영어 성경들에서 여러 번역을 했는데 옛날 영어 성경은 그냥 플레인 수수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근래의 영어 성경 NASB는 peaceful 온화한 좀 다르게 번역했죠. 또 NIV 성경은 우리말처럼 조용한 quiet 조용한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사용된 예들 13번 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로 우리가 많이 욥기나 시편 같은 데서 말했지만 순전한 혹은 순진한 이런 뜻입니다. 순전한, 순진한. 고대 헬라어 70인역도 본문을 순전한 혹은 순진한이라는 말을 뜻으로 뜻인 그런 말로 번역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인물로 생각되는 욥에 대해 증거하는 욥기에는 이 말이 7번 나오는데 순전한, 온전한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야곱은 순전한 혹은 순진한 혹은 수수한 옛날 영어 성경처럼 수수한 그리고 또 근래의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처럼 온화한 막 이런 뜻을 다 가진 탐이라는 말의 뉘앙스가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담고 있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순전한 순진한 이런 뜻으로 주로 많이 쓰였고 거기는 수수한 온화한 이런 뜻이 있는 그러니까 야곱은 좀 수수한 순진한 그리고 조용한 온화한 그러한 성품의 인물이었다고 보입니다. 29절 봅시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에돔은 불다는 말인데 불다 그래서 에돔이라고 불렀다. 별명이 에돔이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평소에 장자의 명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팥죽이라는 말에서 팥이라는 원어는 렌즈콩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편두 혹은 불콩이라는 뜻이고 본문의 팥죽은 일종의 붉은색의 콩죽입니다. 콩죽, 붉은색의 콩죽. 그래서 에돔이라는 별명이 나왔다. 이삭 가정의 장자 명분은 단순히 땅 위에서 부모의 유산을 배갑절 받는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장자가 부모의 유산을 배갑절 받는 것은 아마 옛날부터 의 관습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 가정의 장자 명분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계대될 하나님의 언약의 복과 관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계승자 이 언약의 복을 누릴 장자가 누구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중시하고 사모하였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그의 경건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그의 신앙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자녀가 없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은혜와 응답하심을 사모하였고 마침내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한 긴 세월 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 인격의 훈련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은 특히 환난 날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시편 50편 15절 말씀.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한층 더 성숙시킵니다. 고난은 성도에게 걱정거리가 아니고 기도거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체험해야 하며 그때까지 낙심치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였다는 내용에서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장자의 복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였습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이삭에게 전해졌고 이삭에게 주신 복은 아마 장자에게 주어질 것이죠.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 곧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지 않았고 복의 계대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복이 에서 대신 야곱을 통해 이어질 것을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합법적으로 장자권을 샀습니다. 에서는 맹세하며 그것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팔았으니까 확실히 판 거지요. 과연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복의 계대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과 영생과 천국 기업을 이어받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은 복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우리 모두가 믿는데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과 천국의 복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복을 주옵소서. 그 복을 기대합니다. 천국과 영생의 복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귀한 복을 이 세상의 허무한 돈이나 육신의 쾌락이나 명예와 바꾸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땅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는 눈이 밝아서 돈 계산은 빨리 할 줄 알면서 하나님 계산, 복의 하나님의 복에 대한 계산은 무지하고 무감각한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 또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귀한 복이 계승되기를 위해 사모하며 기도하며 힘써야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한다. 전달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고난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주님, 야곱이 이런 고난, 이삭의 고난, 이삭이 주님 20년 동안 자녀가 없는 것이 이삭에게는 영적 성숙의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낙망하지 말고 기도하며 단련을 받고 신앙 인격이 성숙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야곱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의 궤대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복을 누리며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그 자자손손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영적인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고 힘쓰는 저희들, 권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